로마서 6장 19절 한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로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6장 19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받은 우리의 구원, 그래서 마땅히 걸어야 할 그 성화에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이 문제들이 앞에서 여러 구절들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권면의 내용들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성화 문제가 오해되는 그 방법도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부정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면을 하나 생각을 할 텐데 6장 1절에서나 15절에서나 동일하게 나왔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얻은 바 구원 이후에 마땅히 살아야 할 신앙의 삶을 게으르게 사는 핑계로 삼는다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구원 문제를 더 철저히 파헤쳤던 것이 로마서 6장의 기본적인 그 초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9절에 이르러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면 이러저러한 변화가 있다라는 기대 속에 성경이 약속하는 변화와 권면과 거리가 먼 오해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개성과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새 사람입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하는 의미에서 새 사람이지 그가 새로운 지체나 새로운 기능이나 새로운 본질이나 새로운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다시 보세요. 중간부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라는 이 우리의 어떤 개성, 기능, 성질, 능력 모두를 옛날에 불법에다 우리를 바친 것 같이 의에게 바치는 것이지 이것들이 몽땅 새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이 몽땅 새 것으로 바뀌는 것일 거라는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도 죄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죄를 실제로 짓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죄짓던 우리와 도대체 뭐가 변했나 싶은 것이 신자된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실패를 할 때마다 우리는 아직 중생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마땅히 구원을 얻었다면 이러저러한 만큼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변해야 되는 새롭게 가지는 어떤 선물로 우리를 부추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이 개성과 능력의 차원에서 우선 개성적인 측면을 봅시다. 이 개성이 묵살되는 것은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에는 우리의 개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개성과 기능이 죄의 노예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그 영화 같은 데를 봐도 서부극 같은 걸 보면 맨 나중에 이제 악당과 주인공이 한판 승부를 합니다. 둘 다 똑같은 총이에요. 똑같은 총알을 쏜 그 총이 누구 손에 있느냐라고요. 주인공 손에 있는 총은 마음만 먹으면 나가고 악당 손에 있는 총은 쏴도 이렇게 돌아와서 자기한테 맞고 그러는 총이 아니라고요. 똑같은 건데 누구 손에 있느냐라고. 예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손아귀에 있었고 지금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르지 우리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면에서 이 구원과 이 성화 문제를 오해해가지고 특별히 잘못 가는 데일수록 이 개성 문제를 획일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경건하자는 핑계로 그런 또 뭐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이유를 가지고서라도 이 실수는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저는 그 좀 급한 성격과 조금은 그 쾌활한 쪽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그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익숙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개성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볼 때는 어떤 이가 목사 같으냐 하면 좀 이렇게 눈을 다 안 뜨고 약간 내리깔고 무게 중심이 좀 아래쪽에 있고 고개를 돌려도 이렇게 고개만 탁 돌리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 전체가 이렇게 서서히 돌아가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목사답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 이런 그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 목사, 밤낮 그렇게 댕댕거리고 왜 이렇게 낄낄거려? 나 예수 믿는 게 좋아서 그래요. 이봐, 예수님이 언제 웃는 거 봤어? 할 말이 있어야죠. 복음서를 봐. 예수님 우셨다는 대목은 있어도 웃었다는 대목은 없어. 그건 그래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거든요. 죽으러 오신 분이 낄낄거리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건 굉장히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경건한 사람일수록 성경책을 심장에 가깝게 들고 다닙니다. 성경책은요, 떨어지지 않게만 들고 다니시면 돼요. 이런 건 참 우리한테 그 뜻밖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려드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 뚱뚱한 목사는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동참해갖고 언제 살이 찌요? 그랬더니 살찐 목사님이 저거 그랬어요. 아니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믿음이 없어서 저보고 말은데. 이건 농담이에요. 이런 개성은 안 바뀐다고요. 그게 어느 방향으로 어떤 원리와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상당히 다혈질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듯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맨 앞장을 섰고 담의 세계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자 그 성격이 무슨 온순해지고 침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때와 똑같이 댕댕거려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렇게 막 심장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바울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의 필요한 것들을 도운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그 말하자면 대가를 받느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는 왜 설교하고 월급을 받느냐? 그런 식의 이제 비난을 받게 됐어요. 13절.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냐? 이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 놓고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었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거 이 힘 튀기는 모습을 보세요 지금. 바울은 그의 성격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 개 같은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개성이죠. 고린도전서 16장 가보시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그 혈기 왕성한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사도가 이런 말씀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보세요. 얼마나 그의 그 옛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 극성스럽던 모습이 주를 위해서 또 극성스럽게 그냥 살아있는가를 보세요. 개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옛 죄의 성품이 발동하는 것과 그 내용들, 새로운 내용들이 여러분이 가지는 고유한 어떤 형태를 가지는 건 달라요. 형태라는 건 그릇이고 그것을 나르는 수단이고 나르는 수단은 언제나 여러분은 뭐 말하자면 네모난 상자에 담고 냈으면 네모난 상자라는 건 바뀌잖아요. 담는 내용이 달라지고 그 내용을 어디로 운반하며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가 다른 거예요. 이 개성은 그대로 남는다 그랬더니 그놈의 개성 말고 그 원래 담겨 있었던 내용 옛 성품을 계속 고집하면서 내 성격은 아무도 못 고쳐. 그건 성격이 아니라 옛날 성질이에요. 옛날에 가졌던 옛 성품을 발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휘하는 모습은 같다 말이죠. 그건 능력이라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능력이 확 생기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그저 작은 그릇이었던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도 작은 그릇입니다. 큰 그릇이었던 사람은 예수 믿고도 큰 그릇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의 차이를 성경은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둔 그런 복된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매달리면 능력이 커지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작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이지 마시라고요. 주성호 목사님이 이제 작년에 개척을 하시고 나가셔서 개척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이질 않아요. 지금 35에서 한 40명쯤 모여요. 주 목사님 행복하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근데 제 주변에서는 자꾸 저한테 와서 이런 고자질을 해요. 아, 주 목사님 왜 그거밖에 안 돼요? 큰일 났네요. 뭐가 큰일 났단 말이에요? 목사님 하셨을 때는 첫날부터 300명이었죠. 그게 능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능력이란 3,000명, 30명의 구별이 아니라 30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기쁘게 감수하고 있는 게 능력이에요. 왜 나는 30명밖에 안 오느냐? 나도 3,000명 모이게, 나도 널 뛰겠다. 이러면 넘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제가 하는 제 실력이나 제 능력에 비해서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섬기게 됐고 바울도 많은 일을 하게 됐는데 바울은 끝까지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의 표준으로 썼다고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도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줬다고 되어 있지, 바울이 힘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미처 못 구하신 영혼을 대신 구해왔다고는 성경에 돼 있는 데가 없다고요. 제발 좀 오해하시지 말라고. 조용기 목사가 능력이 있다든가 곽선희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라고요. 그런 미친 소리들 좀 하지 마세요. 능력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순종하려고 그러라고요. 예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불법에 바친 것 같이 이젠 의에게 여러분을 바치라고요. 그 이외에는 성경은 요구하는 것도 없고 약속하는 것도 없다고요. 근데 어디서 이 빌어먹을 능력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정말 미치고 환장을 하겠어요. 이게 안 없어진 성격인데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요.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능력 받으러 다니시지 말라고요. 참으로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새 것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이 성화는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요. 드려라.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지. 그것을 체험하거나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거나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이해를 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우선 무슨 뜻인가를 좀 이해하고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동의시키고 공감하는 감격에 나를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걸 실제로 내 손과 발로 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 손과 발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적인 감동에 가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요. 예를 들면 기도가 그 중에 가장 오용되는 것 중에 하나. 난 기도했다. 난 울었다 이게. 기도하지 말고 울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라고요. 울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요. 신자끼리 싸우다가 한쪽에서 한다고.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울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하라고요. 아,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냥 그만 이렇게 말이 뿅 나왔어요. 용서하세요. 그러라고요.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사랑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 울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정당하고 상대방은 악당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하라고요. 네. 네. 아, 절 용서하세요. 그렇게 말하라고. 기도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요. 그럼 우린 기도하고 울어요. 뭘 안 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정직하고 근면하지 않아요. 뭐만 해요? 방구석에 앉아서 울고 기도만 하고 자빠졌어요. 베드로 후서 1장에 갑시다. 그 요한일서 바로 앞이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실제적인 거예요. 성화는 어떻게 되냐, 해야 하냐면 우리가 실제로 해야 돼요. 결심하고 감격하지 말고 울지 말고 그걸 해야 돼요. 혈서 쓰고 머리 깎고 머리에 혈서 쓴 이거 충성 오직 신앙으로 살자 이렇게 이마에다 수건 매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요.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있는 9구단 외우듯이 2단 외웠으면 3단 외우고 3단 외웠으면 4단 외우고 9구단 꺼내놓고 울지 말고 울면 뭐가 보여요? 눈 크게 뜨고 약손 꺼내갖고 나오는 눈물 다 닦아내고 눈을 크게 뜨고서 2는 4, 2, 3은 6 외우라고요 좀. 그렇게 사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런 데요. 이렇게 가서 한바탕 울고 이렇게 그러고 돌아와서는 개판이란 말이에요. 변한 게 없는데 가서 울고 자빠지고 오는 건 참 좋아해요. 감격하고 오시지 말고 이렇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듣고 가셔서 그렇게 하나씩 사시라고요. 목사가 멋있게 생기면 안 돼요. 넋이 빠져서 뭘 들었는지 모르고 온다고. 목사님 넥타이 멋있더라. 이마빡 잘생겼더라. 그런 건 잊으시라고요. 바꾸셔야죠. 내가 들을 말 듣고 고칠 거 확인해가지고 와서 바꾸셔야죠. 8절 보세요. 뒤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구원 얻은 게 뭔지 모르는 자들이래. 이런 거 안 하고 있는 왼수들은 분명해지셨어요? 이걸 하셔야 돼요. 뭐 하라 그랬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한 단계 한 단계 하세요. 여기 있는 거 집에 갖다 이렇게 써놓고 외우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하는 자는 소경이라고 해요. 소경. 장님이고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가 구원을 얻은 게 뭔지를 잊은 자들이라고 해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큰 병폐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금방 전도하러 내버리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본인이 커야 된다는 것은 도무지 없어요. 교회들이 전부 그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너 나가서 또 하나 잡아와라. 또 하나 잡아와라. 그거 순양 사람들만 잡아와서 얼라들만 가득해요. 큰 게 없어요. 도무지 교회 안에. 믿음이 무슨 여기 있는 지식과 덕과 절제, 인내 어떤 이런 고급한 신앙의 부요함이 없어요. 뭘 몰라서는지 아세요? 한국교회는 아직도 구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물론 분명히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만 이 부요함을 모르고 그래서 신자가 갖는 책임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다 되는 게 됐어요. 그건 훨씬 쉬운 겁니다. 여러분을 불법에 들이지 않고 의의 종으로 바치는 싸움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매일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고 뭘 한다고요? 지들끼리 모여서 꼭 울고 기도하고 사우나 하고 나온 것 같이 시원하다고 그러고 나서 또 다음 때낄 때까지 다음 목욕할 때까지 또 만판 노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해마다 가곤 하죠. 가면 얼마나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냐. 우리 여름 수련회는 부흥회가 아니에요. 신앙 수련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자들끼리 휴가 가는 거예요. 좋은 교제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노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한국 교회에서 보고 있는 제일 큰 병폐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친구를 못 사귀더라고요. 왜요? 전부 가면을 쓰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과정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완성품만 인정하지. 그래서 모두가 실패와 부족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외교적인 관계는 가져도 실제로 친한 사람은 교회에서 못 가져요. 그걸 없애고 교회 안에서 정말 친구를 사귀게 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허락하기 위해서 여름 수련회를 가요. 휴가란 말이에요. 그걸 못 참아요. 노는 걸. 노는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어떤 방장은 자기 방에서의 독재권을 이용해서 저녁에 모아갖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래니까요, 제발. 그거 하지 말고 테니스 칠 때 인아웃이나 우기지 말라고요. 밤새 기도하고 테니스 칠 때는 아웃인데 인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아시겠어요? 근데 그 저녁에 기도회를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자면 불안한 거예요. 뭐는 안 불안하고? 악쓴 건 안 불안하고. 우리가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을 적극적인 면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이 권면 속에서 우리는 상당한 정열과 열심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능이나 새로운 성격을 부여받지도 않고 새로운 능력을 받지도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이제 의에게 바쳐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그 한탄을 많이 하고 그 회개와 함께 그 변명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이 말은 무엇과 비교되고 있냐면 전에 너희가 어땠느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가치와 비교되고 있어요. 그건 이거예요. 여러분 옛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여러분 대학생 때 캠핑 가갖고 3박 4일 동안 잠잔 적 있어요? 축제를 한 번 하고 끝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지랄맞게 그때 열심히 불법과 부정에 여러분을 바쳐서 열심을 다 바쳐서 힘써서 불법을 나왔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고시돕을 하루 이틀 쳤으며 섣달을 하루 이틀 밤을 샜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사흘을 꼬박 밤을 새서 섣달을 하는데 커튼을 쳐놓고 음식 시켜 먹고 하는데 커튼 옆 틈새로 하얘졌다 까매졌다 그러더래요. 우리가 부정과 불법에 우리를 바칠 때 얼마나 지극하게 정성을 떨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테니스를 아주 좋아하고 그 열심히 치는 그 하나의 제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데 테니스를 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하는 사람들은요 이 8월 더위도 아랑곳 없어요. 가장 더울 때 가장 더운 시간에 나가서 테니스를 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죠. 옛말에도 있잖아요. 하인이나 시키지 왜 지가 하고 그래. 여러분 해외여행 가는 거 하인 시키겠어요? 포카할 때 하인 시키겠어요? 어디 놀러 갈 때 하인 시키겠어요? 아니요. 직접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이 문제에서만 하인을 시킨다고요. 주님 보고 하려는 게 계속. 지가 안 하다. 난 옆에서 돈 댈 테니까 기도할 테니까 대신 해달라 그런다고요. 의에게 자신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건 아주 큰 자기 기만입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예요. 똑같이. 여러분은 지극한 정성으로 밤을 새워 여러분을 의에게 바치는 연습과 열심을 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됐다? 무엇 때문에 안 됐다? 아니요. 그건 다 안 됩니다. 그건 다 안 됩니다. 이 섣달을 하다 패가망신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집안이 다 깨지고 나서 그가 도끼로 자기 오른팔을 잘랐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게요? 여기다가 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섰다를. 부정과 불법에 우리가 우리 지체를 바칠 때의 열심을 여러분 아시죠? 요만큼만 틈이 나면 뛰어갔던 생각 안 납니까? 김유신이 탔던 말이 천관녀의 집으로 갔던 그 열심으로 여러분을 의에게 바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냐? 전부 다 핑계입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 속에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핑계를 잘 댄다는 얘기 속에 이런 거나 한문 교육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그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문교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한문 교육을 해라. 한문 교육 없애라. 한문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바람에 한문을 제대로 배운 게 없어서 제 이름 한자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 대강 눈치로 때려잡는 거죠. 이런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요. 어느 해인가 그 연말에 시상하는 골든글러브상 그 11명의 이제 야구 선수에게 주는 골든글러브상 시상식에서 어떤 여자 가수가 유격수 부문 당첨자를 뽑는 데서 쪽지를 열고 크게 읽었죠. 김재전. 그 여자분도 틀림없이 저만큼밖에 한문 실력이 없었던 게 김재박을 김재전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망신을 당하면 우리 그런다고요. 아, 그때 문교부 장관이 배우지 말라 그래서 문교정책이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이규태 씨가 여기다 아주 잘 지적한 게 이것이었어요. 누가 누구 책임인가를 묻지 말고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손해인가? 그래서 누가 손해인가? 한번 모르는 내가 손해죠. 문교부 장관이 무슨 손해예요? 그 사람 다 해먹고 이제 은퇴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한번 모르는 건 안 돼요. 똑같은 권면을 여러분에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에게 여러분을 순종시켜서 거룩을 만들어내는 이 싸움은 여러분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어느 만큼 열심을 내냐면 예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정과 불법에 들였을 때의 열심과 비교를 하세요. 아무것도 여러분을 말릴 수 없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여러분을 말릴 수 없었어요. 기억나세요? 아무것도 여러분을 말릴 수 없었던 007이라는 영화가 들어왔었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1편을 보고 너무 재밌어갖고 그 다음 편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두 번째 영화가 왔어요. 닥터노가 나왔어요. 첫 번째 위기일발, 두 번째 닥터노. 가야겠는데 미성년자 입장 불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갈게요? 학교 공부 시간에 친구하고 공과로 외출 허가를 받아서 제가 밴드부였는데 무슨 뭐 밴드부에 무슨 뭐 핑계를 대가지고 공과 외출증을 끊어서 집에 가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짠하고 들어가 봤죠. 아무것도 우리가 옛날에 우리를 부정과 불법에 들이는 열심을 막지 못했던 걸 기억하시죠? 그 열심으로 의에게 여러분을 바치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보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이 왜 거룩해지지 않으며 왜 의로운 열매를 그동안 못 맺었는가? 여러분 탓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탓도 아니고 목사 탓도 아니고 성가대 탓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게으름이요 미련하며 완악함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옥으로 반송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부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그날 부끄럽게 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만날 날은 조금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 여러분이 서 있는 신자라는 위치, 부디 지혜롭게 이해하시고 지혜롭게 분별하셔서 신자다운 길을 걸어 기쁨과 자랑 속에 주 앞에 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목숨과 정성과 마음과 뜻을 바쳐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는 이 복된 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럼 없이 서도록 지혜롭게 인내하며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